오늘은 역사고정 강의 22강을 꼭 마치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읽습니다. 과학혁명에 대해서 22강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강의 이제 뒷부분은 앞부분의 22강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 근대 세계를 이루게 된 여러 가지 그 요소들 또는 원리적인 전환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도 자연과학이 어떻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어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잘하게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해요. 사실 서양에서 중세에 서양 중세에 뭐 봉건 제도가 어땠네 뭐 이런 거 알아두는 거 좋죠. 그런데 저처럼 그냥 그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역사철학 전공자들이나 또는 역사학 전공자들이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 근대 세계, 근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만들어낸 하나의 원천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78페이지 과학혁명에 있어서 원리적 전환을 이룬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신기관입니다. 신기관이라는 책 고전이죠. 정말 이런 책들은 고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저도 아마 뭐 신기관을 한 번 읽고 어디 가서 제가 읽었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만만한 책도 아니고 또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 쓰여진 책들도 이런 책들은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더욱이나 1620년에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었을 겁니다. 아마 자,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베이컨은 실험을 중시한다. 아, 뭐 오늘날에야 실험을 중시하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1600년대에 나온 얘기면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런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죠. 그런 것들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어요. 더욱이나 요즘에 그 대역병의 시대인데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 갖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17세기 과학혁명의 시대부터 시작되어 온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완전히 여전히 사람들에게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신문에서 정말 또 대서특필을 해놨던데 청와대 어떤 고등학생이 청원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이 고등학생일까? 차라리 일반인들은 학교를 졸업한 지가 좀 되었다 해서 한 50 먹은 사람들은 말이죠. 고등학교 때 과학을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이 50쯤 돼버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과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런데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그러하니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 백신 패스를 중단해달라. 당연하죠.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죠. 백신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 맞으면 그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감 백신 맞는다고 해서 독감 주사 맞는다고 해서 독감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 또 모든 사람이 다 그 백신을 맞고 모두 다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그게 뭐예요? 실험이죠. 그냥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렇다고 안 맞습니까? 안 맞으면 제로예요. 안 걸릴 확률이 제로예요. 근데 맞으면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확률에 근거하여서 말하는 것인데 글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과학을. 베이컨만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400년 전에 베이컨. 자, 자연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은 오직 사례에 의해 적절하고 타당한 실험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되었다 할지라도 덜 괴롭기 위해서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베이컨 1600년대의 베이컨보다도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굉장히 발전된 과학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베이컨의 말이 여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죠? 279페이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비밀도 제 스스로 진행되도록 방임했을 때보다는 인간이 기술로 조작을 가했을 때 그 정체가 훨씬 더 잘 드러난다. 요 구절은 베이컨의 신기관에서 널리 인용되는 것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술로 조작을 가했을 때 요 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기술로 조작을 가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실험이죠. 실험을 했을 때 정체가 훨씬 더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좀 더 나은 자연지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자연지라고 하는 건 자연에 대한 지식이죠. 자연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자연철학의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으니 여기서 자연철학이라는 말을 베이컨이 쓴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연과학이라는 말하고 자연철학이라는 말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호환돼서 쓰였습니다. 아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학문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던 때라서 자연철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예를 들면 뉴턴의 책 프린키피아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책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뉴턴 그러면 이제 물리학이잖아요. 물리학에서 근대 물리학의 정초를 놓은 사람인데 그 뉴턴이 근대 물리학의 정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책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것. 수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철학을 연구하는 바탕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과학이 하나씩 발전해 왔어요. 적어도 아까 그 백신의 예를 들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그냥 마스크도 쓰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그러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노출이 되었다 해도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낮고 전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중환자로 이행해 갈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완치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백신 패스를 안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오미크론인가 하는 그런 질병, 그 변이까지 생겨났으니 부스터샷 세 번째도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아야죠. 화학약품을 몸에다 드릴 수 없다. 우리 몸은 70%인가요? 물로 돼 있으니 그냥 물만 드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날마다 약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자연과학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자연치유를 바란다. 저기 자연치유를 바라는 분들은 자연에 가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적 수명만 누리시면 돼요. 아무런 문명의 이기도 몸에 지니지 않은 채 가서 살면 그냥 자연적인 수명으로 30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자연적인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 속에서 유기농 그거 다 인간이 자연을 길들여서 한 것,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나왔죠. 자연을 순화시킨 것.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험은 베이컨이 말하는 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이고, 자연은 자신의 비밀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연을 조작해야 그 비밀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은 신기관의 부재가 자연의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에 관한 자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을 해석하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베이컨이 쓴 이 신기관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이제 인간의 위력에 위력에 자연의 지배가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베이컨은 그렇게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성서 종교하고 성서가 말하는 그런 것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자연 지배의 위력을 충분히 행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화, 자연과학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 280페이지에 신기관 그 인용한 부분 있죠. 그 옆에 적어두면 좋겠어요. 자연지배에 관한 신학적 정당화, 이렇게 적어두면 괜찮겠습니다. 네, 자연지배에 관한 신학적 정당화, 이런 정당화야말로 근대의 자연과학자들이 아주 거침없이 자연과학의 탐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철학적인 옹호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런 정당화들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그 뒷받침과 후원을 등에 업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 인용문에서 자연철학은 하느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거기 비교해서 대조법으로 써놨죠. 성서는 하느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요, 자연철학은 하느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기독교도가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에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느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베이컨이 쓴 또 다른 책인 새로운 아틀란티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책은 기독교가 없는 세계로 가서 뭐 행복하게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있고 그 기독교에 근거한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심을 가지고 자연철학, 즉 하느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연철학, 여기서는 자연과학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자연과학이겠죠. 그런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펼쳐 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아틀란티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들이 퍼져나가면서 바야흐로 대중과학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게 17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그런 참 그 뭘 상식한, 이게 지금 상식이잖아요. 뭘 상식한 게.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얼핏 생각이 나가지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지역별로 그 백신 접종률이 나왔어요. 지금 평균이 80%인데 한국이 70%인 지역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과학적인 식견이 모자라서 그럴까? 아니면 그 현재 과학정책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정부에 반대하니까 그럴까? 목숨 걸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죠. 그런 거면. 글쎄요. 과학과 정치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과학과 정치가 분리되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과학과 정치가 분리되는 지점도 있어요.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281페이지에 있는 것, 위에서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과학자의 사적 영역에 있던 실험기구가 공적 영역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제 공공의 사물, 레스 푸브리카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서부터 17세기부터 과학이 정치화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 정치화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화되었다 해서 그것이 정파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정파에 따라서 과학의 성과가 왜곡되고 또는 어떤 경우에든 어떤 특정 정파가 정권을 잡으면 과학이 갑자기 발전해버리고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으면 과학이 갑자기 쇠퇴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은 그런 점을 좀 신경 써서 기억해둘 필요는 있겠어요. 첫 시간에 제가 발문을 읽으면서 이 22강의 발문을 읽으면서 유력자들의 후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서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네스 케플러죠.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루돌프 2세의 궁정수학자, 벌써 궁정수학자라고 하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하네스 케플러가 쓴 그 새로운 천문학, 그 황제에게 이제 바친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갈릴레오도 자신의 책에서 후원자인 코시모 메디치 이름을 땄고 자기가 또 발견한 별에다가 코스믹 스타스, 코스믹이라는 단어가 우주라는 뜻으로 이렇게 읽힐 수가 있어가지고 그 출판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급하게 메디션 스타스라고 바꿨죠. 그리고 이제 윌리엄 하비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 이것을 찰스 1세에게 헌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과 관련된 지식들이 순수하게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와 바탕에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정파성을 확연하게 띄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과잉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17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뚜렷하게 중요하게 여겨진 게 뭐냐? 원리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원리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요게 이제 그 요걸 가장 잘 다룬 책이 저거죠. 지금 여기서는 카를로 치폴라의 대포범선 제국 그런 것인데요. 그 책에서 이제 나온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걸 가장 잘 다룬 책은 우리나라에 아직 한국판 번역은 없는데 조엘 모키르라고 하는 사람 학자가 쓴 그 양반이 쓴 책 중에 하나 번역된 게 있어요. 성장의 문화라고. 성장의 문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 제도와 관계를 맺고 그러는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죠. 그런 책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아주 가끔은 내가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일을 이렇게 날마다 하면 뭐하나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날마다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 같은 때. 이를테면 그 백신 패스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을 올린 그 60대 아저씨가 올렸으면 제가 그런 것도 해버리는데 고등학생이라고 실제로 고등학생인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니 고등학생이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17살짜리가 앞으로 살 날이 50년도 더 남은 사람이 남은 50년 동안 그러면 약도 안 먹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살 건가? 아우 참 17살에 자연인이 돼버리면 어떡해요. 여튼 원리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그 구분이 구별이죠. 구별. 예. 겹치는 지점이 있으니까 구별. 구별이 생겨났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참 조엘 모큐리의 책이 저 기프트 오브 아테나라고 해서 아테나의 선물이라는 책으로 그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거기 대포범선 제국이 그것에 관한 좀 선구적인 연구를 담고 있는데 거기 인용된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이 왜 우수한 대포를 만들어내지 못했느냐고 묻는 것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문화적 자부심, 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제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혁명을 설명할 때도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개입돼 들어가죠. 오늘 그 설명한 것에서 중요한 것,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베이컨에서 실험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연과학에 대한 학문적인 또는 신학적인 정당화가 있었다. 그게 하나. 두 번째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뒷받침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유력자들의 후원, 황제나 또는 메디치 가문 뭐 이런 데들 중요한 후원을 받았다. 세 번째, 이 시기부터 사실상 원리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구별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제도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22강 아주 많이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